예, 오늘은 바울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필리피인들에게 보낸 서간, 또 필레몬 서간, 또 골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이렇게 해서 옥중 서간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과 골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은 이 비슷한 점이 또 많습니다. 골로새서는 또 보겠지만 아마도 똑같은 기회에 쓰지 않았을까. 에페소도 하나 보내고 감옥에서 골로새서도 보내면서 그때 상황이 이제 비슷하게 이제 표현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티키코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티키코스는 이 두 서간의 전달자, 그러니까 에페소서와 골로새서를 그 교회 에베소의 교우들과 골로새의 교우들에게 전달한 사람이 티키코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두 서간은 비슷한 때 비슷한 장소에 쓰여졌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장 21절을 보면 에베소서요 마지막 부분이죠. 내 사정이 어떠한지 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알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며 충실한 일꾼인 티키코스가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간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때의 초대교회의 어떤 삶의 어떤 생동감을 느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되게 동떨어진 시대에 그리고 되게 밋밋한 책이 아니라 겉으로 그냥 겉핥기로만 읽으면 되게 밋밋해 보입니다만 조금 생각을 가지고 좀 깊이 있게 차근차근 읽어가다 보면 정말 초대교회의 그 교우들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는 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명상이랄까 기도와 더불어서 이 바울 사도의 여러 가르침을 요약해서 전해주기 때문에 바울 서간들의 입문서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아주 밋밋한 책, 개론이라는 게 뭐 그렇지 않습니까? 두루두루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깊이보다는 이것저것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얕지만 넓게 이야기하는 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비슷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읽고 나면 내가 뭘 읽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이제 에베소서를 바오로 사상의 화관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 좋은 책인가 보다 읽어보시면 되게 밋밋하죠. 개론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간은 그리스도교가 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하나의 사회적인 또 지성적인 세력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 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 쓰였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를 반영하듯이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위협의 어떤 우주적인 보편적 의미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의미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밋밋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책이다. 그냥 보면 재미가 없을 수는 있다. 예,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다른 바오로의 친서에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유가 좀 있는 겁니다. 추상적인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바오로의 친서를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고린도서나 갈라티아서, 심지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주죠. 바울 사도가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이걸 왜 안 하냐, 저걸 해라 막 이러면서 되게 구체적인 지시를 많이 주고 바울 사도의 감정이 막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는 그런 현실의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문제를 넘어서는 그 모든 문제를 이제 아우르는 보편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의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이 서간에서는 갈라티아서와 로마서의 주요 내용이었던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은 항상 초미의 관심사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그 갈등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와 안티오키아 교회 그리고 바울이 선교했던 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도 사실은 수면 위로 드러날 때가 많았죠.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거의 그런 이야기가 없다. 그래서 바울서 당시에는 에베소는 인구가 25만 명에 달하는 도시입니다. 엄청난 도시죠. 아시아 속초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로서 육지와 바다를 잇는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육지와 바다라고 하면 아시아 쪽의 그 무역과 그 이제 아시아를 지중해를 넘어서 이제 로마나 유럽 쪽으로 향하는 그 어떤 요충지였다라는 거죠. 그래봤자 뭐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그런 그 물자들을 중간에서 이제 잡는 데가 에베소인 거죠. 그러니까 배가 그 해상 무역을 한다고 생각하실 때 지금처럼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딱 연안에 붙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가로질러 갈 만큼의 기술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그 계절에 따른 엄청난 영향을 받았죠. 그 계절이 겨울인가가? 여름인가인가? 겨울이 더 안 좋았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한 계절에는 바람 때문에 아예 항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계절 통째로 자기가 있는 항구에 이제 머물러야 되는 그 정도의 어떤 항해술이었죠. 그래서 배라는 거는 연안을 따라 올라가는 거지 막 지금처럼 막 태평양을 가로지르고 대서양을 가로지르고 심지어 국가는 안 돼. 지중해를 그 작은 바다지만 가로지르는 정도의 기술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이를테면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와 로마를 이어주는 중간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 거죠. 지중해라고 하면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엄청나게 먼 데를 이어주는 그런 요지는 아니고 이제 지중해에서 이집트는 이제 밀이죠. 그런 엄청난 이집트에 생산되는 그 엄청난 물자와 그 물자를 로마로 이어주는 중간 해상의 어떤 요충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페소에 그리스도교가 전해졌다는 가장 오래된 근거는 사도행전 18장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이 끝날 때인 52년경에 바오로 사도가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많이 또 들어보셨죠. 아킬라와 함께 이 사람들을 고린토에서 만났죠. 고린토를 떠나서 에페소에 도착해서 그곳 유다계 회당에서 선교를 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19절 바오로는 한동안 그곳에 더 머물렀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와 함께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갔다. 바오로는 서운한 일이 있었으므로 떠나기 전에 캔크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들은 에페소에 도착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오로사도 에페소의 첫 조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브리스킬라와 아킬라를 그 에페소에 남겨두고 잠시 그곳을 떠났다가 3차 선교 여행 동안에 이곳에서 에페소에 바오로사도가 3년을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죠.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1절을 보면 바오로는 밀레토스에서 에페소로 사람을 보내어 그 교회 원로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니 내가 그 불러오게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타이른 것을 명심하며 늘 깨어 있으십시오. 마지막 이제 에페소 교우들과의 고별사입니다. 바오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돌아가기 전에 에페소 사람 교우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본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사도행전의 증언을 바탕으로 에페소 교회는 52년에서 54년경에 바오로와 그의 동료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그리고 아폴로의 활동으로 창설된 교회다라고 뭐 볼 수 있습니다. 성서의 그 근거만 바탕으로 볼 때는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만 에페소서는 바오로의 친서는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오로의 친서, 바오로가 직접 고린토서나 갈라티아서 로마서와는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 심지어 이제 문체도 다릅니다. 16세기에 에라스무스라는 인물이 이 문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에페소서 서간의 친저성의 의문을 제기한 이래 대다수의 지금 성서학자들은 에페소서를 바오로의 친서가 아니라 바오로 계열의 서간으로 여깁니다. 가짜 편지가 아니라 이제 바오로의 어떤 제자들의 그런 그 계통에서 바오로의 이름을 빌려서 쓴 나중에 이제 바오로 후대에 나온 바오로 이름을 빌려서 쓴 서간이다라고 해서 바오로 계열의 서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페소서의 이 그리스 문체가 로마서나 고린도 1, 2서, 갈라티아서 같은 바울의 다른 주요 서관들과 사뭇 다르다라고 합니다. 에페소서의 문장은 화려하고 길고 복잡하고 형용사와 속격 구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을 붙여놓고 막 이런 것들요. 그래서 뭐 한글로는 그게 다 표현이 안 됩니다만 한글로 읽어봐도 고린토, 바오로, 갈라티아서에서는 그 내용 자체도 다른 거죠. 막 이렇게. 그리고 바오로사도의 문장은 짤막짤막 합니다. 되게 강렬하고요. 그리고 또 내용들은 감정들이 되게 섞여 있는데 에페소서는 그 모든 걸 초월한 듯한 그 교리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를 보여주죠. 그래서 바오로 친저서간을 보면 우정어린 서간들, 기간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쓴 서간들의 머리말과 맺음말들은 보통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는 친지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교우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에페소서에서는 전혀 그런 인사말이 없고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바오로가 에페소에 3년 이상 머물렀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해하기 어렵죠. 3년 이상 머물렀으면 아는 사람이 많겠죠. 그럼 누구도 잘 있냐, 누구도 잘 있냐, 누구한테 안부 전해주고 막 하여튼 안 섭섭하게 있는 사람 다 적을 거 아닙니까? 되게 인사말이 길잖아요. 다른 고린도서 이런 데 갈라티아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바오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가 주 예수님에 대한 에페소인들의 믿음을 전해 들었다라고 이 에페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을 보면 그래서 나도 주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듣고. 아니 뭐 그렇게 잘 알 텐데 그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누구한테 전해드렸다는 표현이 맞느냐라는 거죠. 또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하느님의 은총에 관한 자신의 관리직을 전해드린 것처럼 또 바울 스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장 2절 보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당신들이 딴 사람 통해서 들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친한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고 또한 자신의 직무에 관해서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자기를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죠. 3장 7절 보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힘을 펼치시어 나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에 따라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설명을 하는 거죠. 3년이나 같이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맞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2장 14절에 따르면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다인들과 이방인들 사이 적대관계가 이미 해소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에페소서에서는 표현하는데 바로사도의 생애 중에는 이런 상황이 도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로사도는 마지막까지 이방인과 유다인들의 갈등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바로사도의 서간의 내용이고 바로사도의 모습인데 에페소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게 일단락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페소서의 어휘 가운데에서 이 거의 90% 그리스어로 이제 그런 거겠죠. 90% 정도는 바오로의 친저서간에 나오지 않고 오히려 신약 성경에서 비교적 후대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문헌에 나온다. 그래서 에페소서도 아마도 바오로 사후에 쓰여진 책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그래서 계열 서간으로 볼 수 있고 이 서간의 저자는 누구인가 바오로의 뭐 비서일 수도 있고 또는 바오로 추종자들 가운데 한 명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에페소서가 바오로의 친저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서간을 다른 바오로의 편지들과 비교해서 결코 미흡하거나 덜 중요한 것으로 평가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페소서의 저자는 바오로의 사생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면서 제자 중에 그죠?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들을 잘 요약했고 그분의 가르침을 새로운 상황에 훌륭하게 적용할 줄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 서간은 바오로 계열 서간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또 다음 시간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